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제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찾으면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다른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인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참 어렵다고. 사람들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 피아노 잘 치느냐고 하면은 잘 치는, 아, 잘 치는 사람, 아, 나 피아노 좀 친다고. 공 잘 차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뭐 그 외에 무슨 일을 하면 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뭐 그게 다 자신이 없어요. 아직까지 내가 많은 사람 물어봤는데, 다른 건 다 신앙생활에 자신 있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는데 제가 신앙생활 굉장히 쉽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 나한테 뭐라, 아니 목사님이니까 쉽지요. 다 그렇게 해요. 아니 이거 진짜 쉬운 거예요. 아니 신앙이 얼마나 어렵다고요. 여러분 신앙은 진짜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앙이 어려운 사람이 있고 쉬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어렵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저는 신앙이 어렵다고 하는 말을 이해는 해요. 그러나 어렵다고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신앙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 처음에 저 신앙 굉장히 어렵게 했거든요. 근데 어떤 날부터 내가 신앙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경 누가복음 보면은 탕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갔어요. 왜?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잘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내게 내려올 재산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줬는데 이 아들은 그 재산을 전부 팔아 돈을 먼 나라에 갔어요. 먼 나라에 가니까 자기는 이제 자신이 있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태만하게 살면서 처음에 가서 이제 기생집에 가서 하룻밤 놀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그냥 이제 살면 모르는데 물에 빠지면 사람이 다른 것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 때는 뭐 기생 뭐 하루 종일 놀다 나오면 되게 생각했는데 기생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서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재산 다 잃고 난 뒤에 그날의 흉년이 드는 게 밥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이 잘 안 되죠. 뭐 할 줄 아는 일이 있어야지. 돼지를 먹이는 일을 했어요. 돼지를 먹이는데 밥을 안 줘서 돼지 먹는 죽을 지엄열매를 먹었어요.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집에 가면 아버지에게 아버지 병 볼 면목이 없는 거죠. 너 그 많은 재산 어디다 버렸어? 너 장사 잘할 수 있다면서 사업 잘한다면서 나가 필요 없어. 그걸 생각하니 아버지가 도저히 돌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점점 배는 고픈데 돼지 먹는 죽 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굶어 죽었다 이제 죽을 위치. 야 둘째 생각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 풍족한 풍부는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 줄여 죽는구나. 그냥 아버지 집에 체면 때문에 못 가고 아버지 뭐라 갈까 하면 못 가고 그런데 그런 위치가 되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을 수 없으니까 돌아가더라고요. 신앙이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라면은 내가 신앙을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고 자신 있는 사람은 아버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내가 해서 안 된다는 걸 알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저는 제가 1962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때 저는 형편없는 인간인데 전 제가 좀 내 나름대로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웃어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1962년 5월 달에 육군 기술 하사관 모집하는데 제가 시험을 쳤어요. 근데 앞니빨이 부러지가 신체 검사에 떨어졌어요. 사관학교 떨어지면 하사관학교 떨어지고 나니까 그게 이제 나 자신을 정말 보여주는 계기가 됐어요. 야, 네가 하사관학교 떨어진 네가 잘난 게 뭐냐? 내가 나한테 지면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해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가 진짜 못난 인간이 형편을 내 그만했구나. 내가 가진 판단 자체가 틀렸구나. 내가 내 판단 따라가면 못 살겠구나. 그 생각 이제 내가 하는 판단 이게 틀렸다는 발견하고 난 뒤에 내 삶이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이 너무 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세웠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종들 가운데서 완벽해서 하나님의 종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한이 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 뭘 해서 안 되는 거니까요. 그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자기가 부족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려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소서 2장을 읽었는데 예배소서 2장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이 있어요. 영이. 악령이 있어요. 전에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막 흘러가도록 마치 빗물이면 빗물이 내로 흘러서 네 가지 강으로 흘러서 바다로 가도록 만든 것처럼 이 세상에 흐르는 유행이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뭐 좋은 차 타고 그런 쪽으로 마음이 한쪽으로 흘러가도록 쫙 끌어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공부를 해야지 나도 결혼을 해야지 좋은 집을 사야지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서 마치 골짜기 물이 한쪽으로 쭉 흘러내려가듯이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서 마지막 멸망에는 지옥을 가고 멸망을 가도록 어떤 영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이야기해 보면은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는 너무너무 평안해요. 너무너무 평안해요. 나중에 멸망이고 지옥이라 그렇지 세상이 흘러가는 그대로 흘러가면 너무 평안하고 쉽고 주변 사람 같이 하는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사는 우리였는데 옛날에 우리도 그냥 육체가 요구하는 것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다음 이성적으로 결혼하고 이제 그 육체의 요구 잠깐 있어서 육체의 요구를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내 마음으로 그것에 끌려서 공중에 건네 어떤 그 미끼를 놓으면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잘난 사람도 거기로 달려가고 못난 사람도 달려가고 똑똑한 사람도 달려가고 그 다음에 또 뭐 덜 똑똑한 사람 달려가고 그러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세상을 흘러가는데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빨리 막 달려가려고만 하죠. 정말 그런 걸 잘 몰라요. 제가 아프리카에 처음 갔을 때 어느 날 제가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다고. 봄에는 한국산 옷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반바지 하나, 티셔츠 하나 있으면 포시즌을 입잖아요. 한국은 봄에 입는 옷이 다르고 여름에 입는 옷이 다르고 가을에 입는 옷이 다르고 겨울에 입는 옷이 다르고 깜짝 놀래요. 옷이 몇 개나 있어야 한다냐고 말이지. 여러 개 있어야 한다고. 한국 사람 집에 옷장 열면 옷이 뭐 20개, 30개도 넘는 사람 많다고 막 기겁을 해요. 기겁을 해요. 여러분 집에 옷까지 다 세면 뭐 20, 30개는 다 되죠. 그렇죠? 그렇죠. 신발 이야기도 하면 아프리카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뭐 등산화, 테니스화, 조깅화, 그리고 뭐 출근할 때 있는 거 실내화부터 뭐 이해를 못해요. 아프리카 사람 이야기를 해요. 한국은 사람들만 그런 게 나무도 사치를 한다. 사실 그렇죠. 한국의 나무는 해마다 옷 다 갈아입잖아요. 아프리카는 안 그래요. 한 입 가지고 몇 년 몇 년 그냥 입고 있으니까요. 이제 가을이 되면 옷을 다 벗고 그 이야기를 하죠. 봄이 되면 막 가지 새싹이 나는데 막 파란 새싹 나는데 너무 곱고 예쁘다. 여름이 되면 아프리카 같이 나무가 시푸른 게, 검푸른 게 아주 울창하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나무잎이 떨어지기 위해서 단풍이 드는데 어떤 나무잎은 빨갛고 보플라나 은행 나무잎은 노랗고 갈색 그래가지고 설악산 내장산 단풍이 나면 산이 막 빨갛게 불타는 것 같고 너무 아름답고 저를 보고 어떻게 관광회사에 다녔느냐고 날 보고 물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나무잎이 다 떨어지고 눈이 오고 모든 풀이 마르고 눈이 다 덮인다고 얘기했어요. 여학생 하나가 옆에 또 훌쭉훌쭉 울어요. 너 왜 우냐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 불쌍해서요. 한국 사람이 왜 불쌍해? 나무잎 다 떨어지고 풀 다 마르면 뭐 먹고 사느냐예요. 한국 사람 겨울에 먹을 거 많아. 쌀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무도 있고 밤도 있고 라면도 있고 그뿐 아니고 비닐하우스에다가 석유 떼가지고 채소 길어도 겨울에도 다 채소 먹어. 이해를 못해요. 자기들은 집에도 불 뗄 석유가 없는데 채소밭에 불 뗀 석유 불 뗀다면 이해를 못해요. 정말 여러분 똑같은 지구에 살아도 처음에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그때 막 비위도 위장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 푸푸라고 하는 음식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집에 식사 초대받아 갔는데 푸푸를 찍고 있어요. 이 카사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프리카에 가면 팔처럼 굵다란 뿌리가 있어요. 이게 그 고구마처럼 전분이 많은 건데 그걸 이제 삶아가지고 이제 방아로 찧어요. 절구에 넣고 이제 막대기가 쿵쿵 찢는데 그게 막 찰떡이 차지니까 그걸 이제 젓는데 어떤 집에 제가 그 식사 초대받은 한 집에 그 집인데 이제 부품을 만들어라고 막 찍고 졌는데 옆에 세수 떼하다 물을 떠가지고 손을 질질하면 그걸 뒤집는데 세수 떼한 물이 너무 시커먼 거예요. 그걸 안 봐야 하는 그거 보고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갔어요.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4시간 동안 요리를 하더라고요. 8시간은 마침 막 그 전기뚤도 희미한 데서 식사를 하는데 밥을 했고 반찬이 뭐냐면은 닭 있어요. 닭. 닭이 하나, 닭고기 반찬이 있고, 다음 두 번째 생선 반찬이 있고, 세 번째 캬베스 쓰는 게 있고, 네 번째 콩으로 반찬 네 가지가 나왔어요. 닭을 요리를 해가지고 국을 하는 게 크게 토막을 한 네 토막 나가 올려놨는데, 사람은 8명인데 네 토막 가지고 내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아프리카는 닭이 굉장히 비싼 요리예요. 두 번째 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생선인데 비늘도 안 비끼고 그냥 이제 갖다 구워다 놨는데 막 비린내가 얼마나 나는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세 번째는 캬베스를 썰어놔. 그렇다면 거기다 또 향을 넣어가지고 또 이제 비비야 맞아 못 먹겠고. 네 번째 콩. 그게 이제 맛있어서 내 접시에다 콩 이제 몇 숟가락 들어놔가 딱 먹으니까 바짝 하는데 콩을 그냥 모래밭에서 콩타자에 그대로 모래가지고 그 사람 그래 이제 콩 반 모래반이에요. 내가 먹다가 앞에 사람 어떻게 하려고 앞에 사람 아무렇지 그냥 먹는 거예요. 그거 그 체중 나가겠어요. 내가 볼 때 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마침 컴컴해서 입으로 콩을 막 혀로 밀어내가지고 이래 떨고 저 틀어 돈을 그래 먹었어. 내가 하도 식사를 못하니까 도르티라는 자매가 나한테 와서 어느 날 물어요. 페스트 박. 예. 페스트 박은 한국에도 무슨 음식을 좋아하느냐고 물어요. 그 내가 된장찌개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된장찌개 뭘로 만드냐고 묻더라고요. 콩으로 만든다 그랬거든요. 그 도르티랑 그 자매가 막 굉장히 기뻐. 아, 대단해. 콩 사올 때 된장 만들자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 자매님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잘은 못하지만 비슷하게는 안 하겠느냐. 어떻게 만든 가르쳐 달라 그러는데 비슷하게라도 해서 그 된장찌개 한번 해 만들어 먹자. 근데 비슷하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되느냐 따지더라고요. 된장 만드는 데 1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이 자매님 이야기가 무슨 요리를 1년 동안 만드는 요리가 있느냐.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된장 만드는 걸 설명해 줬어요. 콩을 사세요. 사서 삶아서 찌어가지고 매주를 만들어 놓으면은 한 석 달, 넉 달 동안 매주에 곰팡이가 매주가 다 콩이 썩습니다. 그 우리 어머니 옛날에 장갑 닿는 거 봤거든. 그런데 그걸 쪼개서 햇빛에 말려가지고 소금물에 담궈 놓으면 소금을 불어놨는데 한 1년 정도 걸리면은 이제 물은 떠내면 간장이 되고 찌꺼기는 된장인데 그 된장이 그 맛있는 거라고 했어요. 이 도르티 자매가 나를 보고 그러면 1년 동안 된장을 만드는 동안에는 뭘 먹느냐? 진짜 말이 안 되죠. 이해를 못해요.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걸 먹는다. 그 작년에 그 전에는 뭘 먹느냐? 그 전에 또 만들어 놓은 걸 먹는다. 1년 전에 우리 만들어 가지고 항아리에 담아 놓고 조금씩 퍼다 삶아 먹는다. 끓여 먹는다. 이해를 못 해요. 제가 그 설명을 한 시간 동안 했어요. 나중에 도르티라는 자매가 나한테 하는 말씀이, 우리 무엇이든지 간에 밭에서 딱 와서 30분이면 식탁에 올라가는데 한국은 1년 동안 요리를 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미제스 무한가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집에 왔어요. 한국에 우리 집에 방문했는데 구두를 신고 안방까지 들어왔어요. 아프리카는 절대 신발 벗는 거 없거든요. 뭐 맨발 타는 사람도 많으니까. 신발장이라는 것도 없고 신발 벗는 데도 없어요. 그냥 안방까지 신발 신고 들어오니까 구두를 신고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안방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방에. 그래서 우리가 제 아내가 미제스 모한가 보고 죄송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방 밖에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 당황을 해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던 신발을 벗고 이제 다시 안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안에 이제 그 이 미제스 모한가가 식사하고 화장실 갔는데 아 화장실 바닥에 습기스러운 먼지 슬리퍼를 주면 신고 가르쳤어요. 신었어요. 그 뒤에 내가 케냐를 갔거든요. 갔는데 모한가가 모한가 부인이 자기 가족 때 한국에 페스트 박집에 가니까 집이 너무 깨끗하더라. 그리고 내가 그이가 제일 당황한 거 어디서 신을 벗고 어디서 신을 신는지 그건 아직까지 몰랐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잘 이해하려고 할 때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 와서 보고 미국 와서 보고 사람들이 미국처럼 똑같이 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그 아프리카 돈 많은 잘 사는 사람은 뭐 한국 부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 아프리카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미국과 똑같이 살아요. 자기 개념 딱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개념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국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 개념을 버리고 한국을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쉽게 이해가는데 한국을 생각하면 막 정거리 있고 풀밭이 있고 그런 데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신화의 세계도 여러분들이 신앙 굉장히 쉬운 건데 여러분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신앙을 딱 알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성경을 보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은 굉장히 쉬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 신앙하면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쉬워져요. 쉬워져요. 제가 한 번은 함양에도 우리 수양회를 했는데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됐어요. 냇가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 은수가 너 왜 우냐 물어보니까 이모가 사준 가죽 샌들 아주 좋은 비싼 샌들을 사줬는데 하나 뜯어 물에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 은수가 걱정하지 마, 아빠가 건져줄게. 떠내려갔잖아요. 괜찮아. 내가 샌들 한쪽을 먼저 물에 던졌어요. 왜 샌들 똑같은 거예요. 떠내려가는 고도 따라갈 테니까. 그리고 떠내려가고 따라갔어요. 한 50m 가보니까 샌들 하나 걸려있는데 딱 그것도 걸리더라고요. 똑같은 샌들이 같이 떠내려가잖아요. 은수가 죽어. 형, 그 똑같은 거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냥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가? 다윗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보면 너무 쉽게 돼 있어요, 신앙이.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하려고 하니까. 똑같은 샌들이니까 요거 떠내려갔는데 그대로 따로 그대로 또 걸리 딱 걸리더라고요. 아브라함이나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하면 너무 신앙이 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작정 신앙을 하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럼 신앙 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한 마음이 돼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삶을 사는 동안에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어려움은 육체적으로 그냥 마음에 와서 닿아야 어려워요. 저는 이런 어려움을 때 많이 당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늘 새 마음을 줬어요.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는 1944년생이고 제 아들은 1974년생이고 제 손자는 2004년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은 그러니까 30년, 제하고 제 아들하고 30년 차이고 제 손자하고 제 아들하고 30년 차이에요. 우린 7월생이에요, 전부 다. 난 음력으로 6월 1일생인데 양력으로 7월 10일 돼요. 제 손자는 7월 12일이고 제 아들은 7월 16일이고 늘 생일 하루가 아니고 다 때려 뭉쳐서 3대가 생일을 해요. 우리 집 참 재미있어요. 1974년도에 우린 세종대왕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진짜 그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세종대왕만 안 좋아. 율곡이나 태계이항하고도 안 좋고. 그래, 친한 게 다보탁, 거북선, 이제 그와 같이 놀고 그랬어요. 어느 날 저녁인데, 제 아내가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단칸방에 사니까, 비싸미 누워가지고 베일에 내놓고. 전 죄송합니다만, 여자들이 애기 가지면 막 얼굴 좀 못생겨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애기 가진 거 뭐 그게 그렇게 보기 좋아요.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싶었는데 진짜 차마 못 만지고 그래요. 여자들 애기 갖는 거만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보여요. 저 아내가 이제 이래가지고 방에 이제 밑에 베개 놓고 기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날 어떤 손님이 왔어요. 저에게 말씀대로 아주 멀리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저녁부터 그분 뭐 밤 한 11시까지 쭉 복음을 전했어요. 한 11시인데 그분이 죄사함 받고 너무 기뻐하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저도 이제 막 그분이 죄사함 받고 막 어렵게 제가 기쁘고 저도 막 기뻤어요.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뻤던 게 뭐냐면은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죄의 얼마에 죄의 사함 받고 거듭나는 그거 하려고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뭐 높고 낮은 사람이 복음 전하고 지금도 제가 서울 강남교회 4층 제 집무실이 있어요. 커다란 탁자가 있어요. 그 탁자에 장로님들 저희들 교회 장로 15분인데 모여 앉아가지고 주일날 이제 교회에 의논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래요. 평소 땐 제 혼자 그 탁자를 다 써요. 그 큰 탁자를. 거기에 드러나 누워도 돼요. 얼마나 큰지. 침대보다 몇 배 크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막 그 복음전을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저희 형님이 저하고 12살 차이인데 제가 원래 이제 70살 된 형님이 살아계 82살이신데 우리 교회에 83살 되신 분이 있어요. 형님보다 한 살 많으신 분인데 심철 장로님 장인이신데 그럼 우리나라 유명한 서예 가고 옛날에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점잖은 분이에요. 우리 교회 자주 못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오시면 저한테 인사하시고 저도 인사하고 근데 작년에 그 어른이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안 진단을 딱 받고 나는데 이 어른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 딸하고 사위한테 야 내가 교회에서 구원 받았겠는데 이제 뭐 구원이 애매하다. 내가 하나를 같이 할 신이 없다. 내가 언제 죽으니 뭐니 딴 거나 또 날 빨리 박목사님 만나게 해줘라. 내가 지금 구원 받아야겠다. 이 어른이 굉장히 생각이 깊으신 분이죠. 임시 막 병치라, 야, 내가 이거 아무래도 지금 나이 많은데 뭐 낫겠나? 그래, 빨리 가, 박모사 연락해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연락해가지고 저 차를 타고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 강남교회 내가 자주 못 다니고 그랬는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내가 구원 받은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나 죽는다고 생각해 구원 자신이 없습니다. 나 이제 뭐 죽었건 딴 거면 죽어도 괜찮아서 어쨌든 제사함 확실히 받고 할 나라 확실히 가도록 좀 해주이소. 막 다부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10분만 얘기하면 돼요. 그건 너무너무 쉬워요. 다만 진짜 그렇게 된 사람들은요. 그건 너무 쉬워요. 한 시간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건 한 열흘 뒤에 오셨는데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요. 암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엑스레이 막 찍었는데 암이 다 없어졌습니다. 목사님. 꼭 예배 마쳐 저한테 찾아와서 인사하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덕입니다. 왜 내 덕이에요? 하나님 은혜지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지요. 그렇지만 목사님 덕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꼭 형님 같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악한 영들이 방해를 많이 하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에 복음을 그분이 구원받고 딱 갔는데 그분도 기뻐하고 저도 기뻐 막 보내고 대문 밖에 보내고 딱 도니까 제 아내가 화를 푹 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제가 화, 이 여자 진짜 마귀 새끼네. 아니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화를 왜 내? 내 안에 하는 말이 뭐? 당신 말이지 복음 전하면 그냥 전하지 웬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느냐고. 저는 복음 전하는 게 그냥 복음 가만 전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이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걸 봐서 못 받아들이면 그냥 나가면 되는 게 다시 둘러가지고 빙빙나 쓸데없는 소리하고 얘와 들어가면 이야기 만들어가면 그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린애 데려가면서 내가 뭐 그냥 혼자 막 나면 뛰어가면 돼요? 안 되죠. 다시 돌아가 다시 얘기 안 왔다가 데리고 같이 데려가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야기도 꼭 내가 하는 뭐 요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나는 잘하는데 상대방은 모르는 요점 뭐 알아듣고 헤매면 또 그걸 읽어야 돼. 아, 이 사람이 헤맨다. 안 헤맨다. 읽어야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이 하고 두 번 세 번에 또 얘와 들고 그래가지고 그래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쓸데없는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쥐는 나만큼 복음도 못 전하면서 내가 당신 잘도 당신 전하지 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 아내 하는 이야기가 제 입을 탁 막아버렸어요. 제 아내가 만삭인데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제 아내가 진통이 시작되는데 앉아 생각하는 거라요. 내가 만 진통이 시작된다고 하면 복음전도 중단될 것 같은 거라요. 목사 아내 니가 그만한 양식은 있잖아요. 그 진통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면 복음 중단되면 저분이 구원 못 받고 하면 안 되는데 기다리려고 내가 쓸데없는 얘기 너무 길게 하더라 이거요. 그래 막 하나 막 참느라고 막 끙끙하면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 이야기 듣고 내가 미안해서 아 여보 그래 미안해 내가 다음엔 복음 가면 전할게. 그래서 우리 부부가 화해가 됐어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진통이 시작하면 빨리 찾았다고 병원에 가야 하잖아요. 세종대왕께서 윤허를 안 하시는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죄송하다면 그때는 다보탑도 없고 커북선도 없고 제가 막 날 보고 제일 어려운 때가 하면 일생이 하면 그때 같아 내 막 배는 아프다 그러는데 거긴 또 산동네라서 차도 없어서 데리고 업고 태우러 가면 데리고 저 큰 길까지 나가야 하는데 뭐 돈이 없는데 차를 탈 수 있으면 그냥 거기서 밤을 지샜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배는 아프다고 그러고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았는데 세상에 아침 8시가 됐는데 바로 며칠 전에 구원받은 부인 자매가 있는데 그 부인 자매가 무슨 일인지 우리 집에 왔어 그날. 우리 집도 잘 모르는 분인데 어째 왔어요. 와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만사에 대해서 막 진통이 시작된 걸 딱 보던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사모님 저 부산 일심병원 산부인과 출신입니다. 저 삶 조사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사모님 좀 기다리십시오. 가서 막 뛰어가더니 막 기우가든 가져왔어요. 그때가 8시고 제 아들이 태어난 지가 9시 45분.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오전에. 사모님 우리 집에 막 부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밖에 나가에 막 소고기도 사오고 쌀도 사오고 미역도 사와가지고 그 아들 덕분에 그 아침 잘 먹어서 굶다가 나는 막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진짜 안 잊혀지는 거예요. 막 그 자매님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 그날 아침에 그 자매님 날 보고 그 상을 전 구원받은 자매거든요. 내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잊어지는 거예요. 내가 일생을 살며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내 편에 나를 도왔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제가 얼마나 잘 삽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막 그때 어려울 때 꼭 어려운 일 당할 때만 하나님이 길을 열고 돕고 이끄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하나님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보고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늘 내 곁에 같이 도우시면서 살아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제가 딸을 낳고 아들 낳고 근데 딸은 낳을 때 이모가 서울에 병원 그 오라 그래가지고 서울 병원 사고 이모가 돈 다 돼가지고 낳고 이제 아들 그때 막 내가 그 뒤에 이제 제가 아들 딸 키우면서 하나님 내 삶 하나를 돌보고 이끄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이 내 영혼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겠느냐? 내 죄사하는 문제 정확히 안 했겠느냐? 여기 예배소 2장 3절에 보니까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는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죠. 다른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욕구를 따라 살았다. 여러분 다 그렇죠? 여러분 사는 것은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지요, 그죠? 마음에 원하는 걸 따라 살지요? 하나님의 원한 따라 사는 거 아니지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고 저주를 받아야 하고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노를 받고 저주하고 멸망을 받아야 하니까 이래 이래 해라 이래 이래 해라 이래 이래 해라 죄를 씻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어제 저희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죠. 예배소 2장 3절에서 우리가 우리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사람을 하여 다른 이누 같이 본질은 진노의 자녀였는데 4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절에 어느 인간이나 어느 장관이나 어느 왕이나 어느 대통령이나 어느 선지자가 일하는 게 아니고 사절에 뭐냐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뭐 노력을 하고 우리가 대가를 열심히 선회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그래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더럽고 추하는 건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우리의 방법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고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씻거나 그 우리를 구속하는 건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인간이 일한 게 아니고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사는 일을 하셔서 사해가지고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죄 사함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내가 뭘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죄 사함 받게 내가 뭘 선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선교사가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 가서 아주 선교사님이 나이 많은 인도에 사부라고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사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부라는 사람은 선교사님은 좋아하는데 복음은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힌두교를 믿어요. 사부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 죄 사함을 받는 이야기를 했어요.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죄 사함 받는 얘기. 어떻게 우리 그 많은 죄를 짓는데 값없이 받을 수가 있느냐고. 난 기독교 안 좋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는 이제 힌두교인데 이 사람이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죽기 전에 자기 마지막 소원이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죄를 씻고 자기 죽으려고 이제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하는 게 자기 마지막 목표예요. 어느 날 선교사님 그 집에 놀러 가니까 사부가 하는 말, 아, 선교사님 잘 오셨습니다. 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 자기 아들은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진주 조개잡이였어요. 신체도 건강하고 폐도 좋아서 폐활량도 크고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항상 들어가면 좋은 진주를 진주조개 뽑아가지고 캐오고 캐오고 했어요. 어느 날도 그날도 자기 아들이 진주를 따기 위해서 수영해 물속에 들어갔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5분이 지나도 안 올라오고 10분이 지나도 안 올라오고 15분이 지나도 안 올라오고 20분, 1시간이 지난 뒤에 아들의 죽은 시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부가 그 아들을 건져놓고 보니까 아들이 물속에서 숨이 이제 차 죽었는데 손에 주먹만한 진주를 꽉 쥐고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서 뼈가 굳어가지고 막 진주를 뽑아내서 꽉 쥐고 있었어요. 사부가 아들을 건져서
이 아들이 너무 깊이 물 속에 들어가서 그 진주를 캐러 들어갔던 그 진주를 잡고는 미처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숨이 막혀 죽은 거예요. 시체가 떠오른 거예요. 이 사부가 자기 아들을 죽으면 울고 울고 울었어요. 아들을 장사를 지내고 난 뒤에 주먹만큼 큰 이 진주, 이게 자기 아들처럼 자기 사부는 사랑을 했어요. 상자에 예쁜 상에 넣어놓고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 진주를 꺼내보고 아들이 이름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이 사부가 하루하루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부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난 나이가 많고 얼마 못 가 죽을 테니까 난 마지막에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하고 죽으려고 한다고. 그런데 내 아들을 맡길 수가 없어서 찾고 있는데 당신에게 내 아들을 맡기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장을 열어 상자를 끄집어내면서 뚜껑에 진주를 보이면서 이게 내 아들이 건진 내 아들 같은 진주라고. 성경은 그 진주를 봤어요. 주먹 많은데 돈으로 시가도 몇 억 갈 것 같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진주 팔면 아무리 싸게 봐도 10만 불은 더 할 것 같다고. 근데 나는 돈이 없어서 내가 마련하던 한 1,700불 정도 내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1,700불 드릴 테니까 이 진주를 나에게 주겠느냐고. 사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고. 이건 이 진주는 난 내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난 이건 절대로 돈을 받고 팔 수가 없다고. 다만 당신이 내 아들처럼 여기고 이 진주를 받아서 보호해주고 지켜주면 좋겠다고. 선교사님이 정말 고마운 이야기라고. 그렇지만 이 진주를 시가로 따지면 몇십만 불이 될 텐데 난 공짜로 사기는 어렵다고. 내가 어렸지 않은 돈 구해서 2,000불을 만들어서 드리면 되겠냐고. 사부가 화를 내면서 무슨 선교사가 이렇게 말귀를 모아라 듣느냐고. 아니 당신은 당신 아들 팔아먹는 일이 있느냐고. 이 진주는 내 아들이라고. 난 이거 돈 받고 못 판다고. 그냥 내 아들 보호해 줄 사람을 찾아주고 당신이 보호해 줘. 다 잘 보호해 달라고 그냥 드리는 거라고.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부씨, 당신 아들 돈 받고 못 팔지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그 아들을 피 흘려 죽어서 죄를 사했는데 만일에 죄 사함 받는 그 대가를 돈을 받으면 아들 파는 거랑 같은데 어떻게 죄 사함 받는데 대가를 받고 죄를 사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값 없이 무료로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값없이 우리 죄를 십자에 사하셨으니까 이제 당신이 그걸 받아 마음으로 믿으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당신이 그걸 믿지 않고 당신이 뭘 하려고 애를 씁니까? 저는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어디에도 인간이 무슨 일을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곳은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너무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죄를 씻을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값없이 우리 죄를 사는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그 사부의 진주 아들 같은 진주를 값없이 받아들이면 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 죄를 사해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신앙 상담을 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뭐 덜 똑똑한 사람, 고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키 큰 사람, 적은 뚱뚱한 사람, 빼빼한 사람. 내가 제일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얼굴이 못났든 잘났든 간에 내가 하는 이야기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죄사함받고 기뻐하고 그 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매 한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잘 아는 세상에서 만난 사람이라 하면서 이제 구원받고 세상에 가 있다가 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자기 언니 뻘 된 친구를 데리고 우리 사무실에 왔어요. 그 친구가 부산에 사업을 하는 분인데 여자분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어릴 때 뭐 사업을 잘 살고 남면 잘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에 아기를 얻고 집을 나가고 싶더래요. 그냥 아기 얻고 그냥 빈손으로 집을 나왔어요, 이 부인이. 그 10년 뒤에 남편하고 이혼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이 부인이 이제 자기 아이가 중학교를 다니는데 자꾸 죽고 싶다는 이야기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지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하는 말이 자기가 잘 아는 무당이 있대요. 아주 친한 무당. 자주가 점을 치고 무당 구사라고 그랬대요. 아. 이 부인이 악령이 이 부인을 찾아갔구나. 악령이 그 속에 얘기해. 근데 악령이 남편이 있는 여자를 끌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일본 남편 떠나 지금까지 악령이 여자를 끌고 다닌 거예요. 악령이 사람을 끌고 다닌다 마지막 가서는 자꾸 죽어라 그래요. 죽고 싶은 마음을 넣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이분이 깜짝 그렇다고 내 말이 딱 맞다고. 그날 제가 그 부인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 형벌을 받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 부인이 그날 구원을 받으셨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고 내려가면서 계속 우리 인터넷 통해서 그 휴대폰 가지고 말씀 듣고 노면이 서울로 아예 이사를 와버렸어요. 얼마나 밝고 귀하게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면 절대 온전하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노력으로 착한 일하고 회개하고 뭐래 죄 사함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기시고 그 다음에 다 넘기신 뒤에 값없이 우리 죄의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씻으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값없이 죄를 사해 주신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 내 죄 사하는 걸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신앙은 너무 쉽고 반대로 내가 죄를 씻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2장에서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란 건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받는 걸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오셔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죄 사함을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었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아 고맙습니다 내 죄를 씻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샤스가 더러울 때 엄마에게 벗어서 엄마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려가지고 주면 그냥 엄마 고마워요 하고 받아들이듯이 학생들이 교복이 더러울 때 엄마에게서 엄마가 딱 씻어 깨끗하게 다녀가주면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그건 내가 씻는 게 아니고 엄마가 씻어주신 것이고 내가 깨끗하게 엄마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처럼 예수 내 재산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가 죄를 씻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 여기 뭐라 하면 8절에 예배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는 우리의 노력으로나 행위로 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수를 써도 우리 힘으로는 손끝만한 죄를 하나 씻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씻어주신 것을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여러분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 예 하고 마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구나 받아들이는 그것이 은혜를 입는 것이고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죄를 못 사, 자기가 죄를 사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죄를 씻을 애를 쓰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우리 힘을 안 돼 주님이 하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는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 그때 내가 죄를 씻으려고 했고 내가 잘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형편없이 악하고 추한 인간인 걸 발견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알고요. 그날 내가 예수님께 내 죄를 다 사한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아 십자에 못 박힐 때 이미 내 죄를 완벽하게 씻으셨구나. 그냥 그렇게 믿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값없이 죄 사한 받고 예수님 내 안에 살아 일을 하면서 50년을 예수님 안에 보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내가 이런저런 어릴 때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냥 값없이 나 죄를 산 그 사실을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 많은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 받아들이면 예수 하나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는데 어떤 일이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고 더욱이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기뻐하며 주 앞에서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